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북동부 항구 도시 텐진에서 어젯밤 화공약품 창고가 폭발해 적어도 4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밤 11시 30분쯤 처음 발생했으며 중국 지진센터에 따르면 TNT 3톤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또 30초 뒤에 이어진 두 번째 폭발은 그보다 위력이 더 큰 TNT 21톤 규모였다고 중국 지진센터는 밝혔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폭발로 인해 사망자 외에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3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진동이 감지될 수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여전히 나서고 있지만 위험한 화공약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루이하이 국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공약품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진시 당국은 이 업체의 관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몇 개월간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이라크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 동틀 무렵 사람들로 붐비는 사르드시 자밀라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냉동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는 부상자 구조를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된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ISIL 소탕을 위한 공습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공군 F-16 전투기들이 이날부터 터키 남부 인지를릭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역시 인지를릭 공군기지에 배치된 국제연합군의 무인기 공습작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미국의 시리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인지를릭 기지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는 시리아 북부 국경에서 100km 확장된 구간에 ISIL 활동 금지 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합니다. 미국과 쿠바는 최근 54년 만에 외교 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지난달 20일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는 케리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케리 장관은 쿠바 방문을 앞두고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과 CNN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정부와의 직접 대화에서 인권 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늘로 사흘째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1% 더 낮춰 미국 달러당 6.4위안으로 책정했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중국은 환율과 전날 종가를 고려해 2% 범위 내에서 다음 날 기준 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는 지난 사흘간 약 4%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이 이제 시장 기준에 접근했다며 추가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연례 인권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에서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중국은 리준화 외교부 국제기구 담당 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화에서 법률을 비롯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활동의 자유, 소수인종의 권리 등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중 인권 대화가 양국 관계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을 위해서요.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대리모라고 부르죠. 최후의 수정시킨 수정란을 대리모의 몸에 착상시키면은요. 대리모 여성들은 남들처럼 똑같이 10달 동안 입덧도 하면서 정성스럽게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또 출산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를 대신 낳아줍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 대리모는요, 불임 여성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는 면에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자칫 이 대리모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아이 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또 10달 동안 아이를 키운 생물학적 엄마가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정서적인 상처 등을 이유로 여러 의견들이 맞서왔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미국 폭스뉴스에 소개된 대리모 관련 소식은 이런 여러 논쟁과는 또 무관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자매의 남다른 우애가 소개된 건데요. 39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 돈 아돌리노와 앨리슨 아돌리노 자매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쌍둥이 동생 앨리슨이 6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당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암 선고를 받자마자 응급수술로 이 아가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두 아이를 낳고 싶어했던 앨리슨의 소원은 이룰 수가 없게 됐죠. 이 암 때문에 불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앨리슨의 소원은 너무 잘 알고 있던 언니인 돈 아돌리노가 큰 결심을 했네요.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주기로,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대리모가 돼주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10개월 전에 이 언니는 동생의 아이를 뱃속에서 잘 키웠고요. 바로 지난 5일 동생의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4kg의 우량아를 출산을 했더군요. 동생을 대신해서 산고를 겪은 이 언니의 사랑에 미국 언론들과 네티즌들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하루 동안 8만여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이 내용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은 1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함경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3도, 낮 최고 22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의 양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분포,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29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22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올리언스의 Dance With Me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아이오와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 또 해킹한 보도자료로 1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기단이 검거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게 문제가 돼서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 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네요.
네,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오와주에서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일에서 10일에 걸쳐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OR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50%가 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2위는 버먼트주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었는데요. 지지율 31%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조 바이든 부통령으로 12%였습니다.
예, 바이든 부통령은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이메일 논란 등으로 이 클린턴 후보의 기세가 약간 꺾이는 조짐이 보이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또 바이든 부통령 외에도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 짐 웹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도 이 민주당 경선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두 자릿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에 달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가 마음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점점 지지율 격차를 좁혀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앞서 이 뉴햄프셔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또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일에서 10일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와 보스턴 헤럴드 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뉴햄프셔 설문조사에서는 네. 샌더스 후보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지지율이 이 44%에 달한 반면에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7%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샌더스 의원이 오랜 기간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버몬트주가 이 뉴햄프셔주와 가깝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네.
또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는 샌더스 후보의 경향이 이 진보적인 성향의 뉴햄프셔주 민주당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반대로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덜 진보적인 아이오와주에서는요.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그렇고요.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이 지난주에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 뒤에 아이오와에서 또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말이죠.
네,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1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아이오와주에서 이번에 그 전화 설문조사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
네.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율은 22%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일에 열린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또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여성 진행자를 상대로 막말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지율 판도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이 14%를 얻으면서 지지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2위였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9%를 얻으면서 3위로 내려앉았죠.
네.
이 8%를 얻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 4위였고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5%를 얻으면서 랜드폴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7위에 그쳤습니다.
네, 이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죠. 칼리 퓨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의 경우는요. 이 전국 지지율 10위 안에 들지 못해서 본 토론회에는 참가하지 못했었는데
네.
11위에서 17위 후보들을 위한 별도로 마련된 토론회에서 아주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퓨리나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지지율 7%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함께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네.
피오리아나 후보는 앞서 뉴햄프셔주 설문조사에서도 지지율 7%를 얻으면서 테드 크루즈 후보와 함께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이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의 막말로 공화당에 대한 여성 지지율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피오리나 후보에게 이 공화당의 여성표를 붙들어매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슈퍼 정치행동위원회 이 슈퍼팩이 피오리나 후보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정치자금 50만 달러를 최근에 후원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나온 뉴햄프셔주의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추이도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트럼프 후보가 17%로 1위였고요. 2위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로 지지율 12%였습니다. 이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아이오와처럼 트럼프 후보와의 트럼프 후보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간의 그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가 하면 TV 토론회에서 호평을 받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지지율 10%를 확보하면서 8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반면에 제프시 후보는 지지율이 3위에서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 암에 걸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간에 있는 그 작은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과정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앞서 의사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 수술 후 경과가 좋다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네, 상태가 심각한가요?
암이 여러 장기에 퍼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쯤에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암은 유전인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카터 전 대통령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의 아버지와 이 삼촌 3명이 모두 췌장암으로 숨졌습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의 어머니도 췌장암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췌장암은 사망률이 높고요. 또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고 하던데요.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췌장암에 걸렸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잠깐 이 카터 전 대통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민주당 소속으로 1970년대 말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90살로 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신인데요. 해군 장교를 지낸 뒤에 가업인 땅콩 농장을 물려받아서 경영했고요. 이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거쳐서 1977년에 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재임 중에는 석유 파동과 이란 주재의 미국인 인질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카터 전 대통령이라면은 북한 청취자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에 전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1차 북핵 위기 해결에 이 해결을 실마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2010년에는 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카터 전 대통령이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재임 당시보다 취임 후에 벌인 활동으로 주목을 더 많이 받아왔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이 1982년에 세운 카터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 옹호 단체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만이 아니라 아이티와 파나마 등에서도 평화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카터 전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오랫동안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해왔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연례 회의를 갖는 등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재 살아있는 전임 미국 대통령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네, 모두 4명입니다. 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와 41대 조지 H.W. 부시, 42대 빌 클린턴, 43대 조지 W. 부시 이렇게 4명인데요. 이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이 1년 반 뒤에 물러나게 되면 이제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38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지난 2006년에 또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2005년에 사망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해킹으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거액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기단이 검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30여 명의 해커들과 증권 거래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불법으로 해킹한 자료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 달러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이들 해커의 국적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 연방검찰은 우크라이나 해커 등 9명을 기소한 상태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용의자 32명에 대해서 민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기단이 보도자료를 해킹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해킹은 남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걸 얘기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그 사기단은 보도자료 배포 대행업체들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업체는 비즈니스 와이어와 PR 뉴스 와이어 그리고 마켓 와이어드 이렇게 세 곳으로 이들 업체가 기업들로부터 의뢰받은 보도자료 15만여 건을 해킹을 통해서 빼돌려서 이 주식 투자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미국에서 대형 인터넷 해킹 사태가 있긴 했지만은요, 이번 해킹 사기는 좀 다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 건강보험 업체나 미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해서 떠들썩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주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기단은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정교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게다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일부 전직 증권 중개인이 또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해킹으로 보도자료를 빼돌리고 또 그 자료를 주식 투자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올린 사기단이 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메리조 화이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해킹의 범위와 가담한 거래자들의 규모 그리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주식 거래수와 부당 이익의 규모를 볼 때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진행자께서는 혹시 우버가 뭔지 아세요?
네, 요즘 한창 뜨는 택시를 찾는 앱이죠.
네, 우버가 이 앱을 통해서 차를 가진 사람하고 어딘가를 가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참고로 앱이라면 똑똑한 손전화인 스마트폰이나 판형 PC에 깔린 프로그램을 말하죠.
네.
그런데 요즘 이런 우버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가 주목을 받는다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공유 경제입니다.
네, 공유 경제라면은 영어로 sharing economy쯤 될 텐데요. 이게 말 그대로 뭔가를 공유하는 경제란 뜻인가요?
네, 거의 맞습니다. 이 공유 경제는 서비스나 재화, 즉 물건을 공유하는 경제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용어는 지난 200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세하게 뜻풀이하면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무형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버가 택시를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택시를 찾아주는 게 공유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실 우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차를 가진 사람하고 차로 어디를 가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죠.
네, 그럼 차를 가진 사람이 택시를 모는 기사는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인데 시간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 돈을 받고 이 우버 앱이 연결해 준 사람을 어딘가로 태워다 주는 거죠.
네.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에 있는 우버 앱을 써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알립니다. 그러면 이 앱이 근처에 있는 우버 기사를 찾아서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고 알려주죠.
네.
다음에 이렇게 차를 얻었던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우버 앱이 알려주는 요금을 내고요. 차 주인은 받은 요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우버 회사에 띄워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는 사람이 차가 없는 사람하고 차를 일시적으로 같이 쓴다는 차원에서 이 우버가 공유 경제에 해당한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럼 이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게 우버만 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우버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요즘 공유 경제의 한 형태로 한창 뜨는 서비스가 이 에어 비앤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집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집을 공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놀러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현지에서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집이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방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에어비앤비 회사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럼 집을 오래 비우거나 아니면 방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이런 서비스에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공유 경제로 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이 밖에 요즘 인터넷에서 인력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도 주목을 받는데요. 이게 태스크래빗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건 임시로 일하는 사람과 이들을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 인터넷에 있는 기존의 이 중고품 거래 서비스들도 이런 공유 경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귀가 솔깃한데요. 요즘 이런 공유 경제에 속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한마디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불과 6년 만에 190개 나라 3만 4천 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회사가 컸습니다. 또 우버도 최근 외부에서 15억 달러짜리 대형 투자를 받아오는 등 회사가 나날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버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가 크게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경제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친 뒤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인지 공유경제 상품들은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습니다.
네, 요즘 이 환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물자 재활용이나 또 절약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이 공유경제도 이런 경향하고 좀 맞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 공유경제에 해당하는 많은 서비스가 별 필요가 없는 소비를 줄이고 또 이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하는 차 한 대가 차 9대에서 13대를 대체한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가능하지 뭐 옛날 같으면은요. 공유 경제를 실현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쓰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면은 이 우버 같은 서비스가 크게 번창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눈길을 끄는 공유 경제에도 문제점이 있겠죠.
네, 가장 먼저 신뢰도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 공유 경제 서비스란 게 대개 업체가 중간에서 사람들을 연결만 해주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확인해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도 그 우버 같은 경우에 차를 모는 기사가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차를 모는 기사가 갑자기 범죄자로 돌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이 서비스나 제품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또 우버 같은 경우는 기존 업계하고도 갈등을 빚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이 상당한 시간하고 돈을 들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 영업을 하는데 허가를 안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업종에 뛰어들어서 손님을 채간다는 그런 불만이 큽니다. 네.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 기존에 있던 이 택시 업계하고 갈등이 심한데요.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이 우버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33분 막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골라봤습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For the morning sun and all its glory greets the day with hope and comfort too. Make it better,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here's a love that's divine, and it's yours and it's mine, like the sun. And at the end of the day, we should give thanks and praise.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오하이오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Tonight, 지난주 미국민의 관심은 온통 미국 북동부에 있는 작은 주 오하이오 주로 쏠려 있었다. 바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 간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열렸기 때문이었다.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오하이오 주 이름도 덩달아 거론됐다. 그리고 토론회 당일엔 무려 2,500만 명가량이 이 토론회를 시청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하이오주의 이름까지 잘 새겨졌을 법하다. 오하이오주. 미국이나 미국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선 자칫 아이오와주와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만큼 썩 크기나 유명한 주는 아니다. 그런데도 제일 처음 공화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여는 영광을 갖게 된 주. 자, 그럼 이제부터 오하이오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죠. 오하이오주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다. 미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북동부쯤 위치한 걸로도 보여 어떤 사람들은 살짝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미국을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 오하이오주도 다른 11개 주와 함께 중서부 주로 속하게 된 것이다. 위도상으로 보면 북한과 비슷하다. 오하이오주의 면적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34번째로 그리 크지 않다. 그래도 북한 전체 땅덩어리보다는 약간 적은 정도다. 주 면적에 비하면 사람들은 꽤나 많이 살아서 50개 주 가운데 인구 순위 7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폴라 히키 씨는 오하이오주에서 나고 자란 오하이오주 토박이다. 오하이오주에 대해 물으니 술술 막힘이 없다.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 그녀에게 고향 기억 중 좋은 게 뭐냐고 물으니 그 가운데 하나 날씨를 꼽는다.
You know, when I miss the temperatures, because the temperatures are so much nicer there. You know, the 60s and 70s. It's not like here.
저는 오하이오의 날씨가 좋아요. 오하이오는 되게 습한 기후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워싱턴보다 더 북쪽에 있어서 더 선선하고 시원하고 지내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제법 나긴 하지만 이곳 동부 쪽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고향이라서 그곳의 날씨가 더 익숙하고 더 살기 좋게 생각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하이오라는 이름은 원래 큰 강이라는 인디언 원주민의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하이오주에 큰 강이라도 있다는 말일까? 그렇다. 주 남쪽에는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의 지류인 오하이오 강이 흐르고 주 북쪽에는 이리호라는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마리 호수지 5대 호 가운데 하나로 넓이가 2만 6천 제곱킬로미터나 된다. 남한 넓이의 5분의 1이 훨씬 넘는다. 이리호에 가면 명물 시드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폴리 히키 씨는 말한다.
레이크 에리스 나이스 앤드 잇 해즈 시더 포인트. 시더 포인트 has the most roller coasters of any amusement park in the United States.
이리호에 가면 시더 포인트라는 놀이공원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롤러코스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이죠. 시속 200km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 마치 호수로 빠질 것만 같기도 한데요. 정말 재밌고 흥분되죠. 요즘도 계속해서 점점 더 아찔한 롤러코스터가 세워진다고 하던데요. 이 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하이오주가 연방정부에 가입한 건 1803년.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17번째였으며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부군에 속해 싸웠다. 오하이오주의 별명은 버카이라고 한다.
I know that the state tree is the Buckeye.
버카이는 나무의 일종인데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나무다. 열매가 마치 숫사슴의 눈망울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하이오주 출신 사람들을 일러 버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하이오주의 주도는 컬럼버스다. 그런데 오하이오주에는 또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도 유명하다. 지난번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려 미국민들의 눈과 귀를 온통 사로잡았던 곳은 클리블랜드였다. 컬럼버스,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모두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해 3C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3C가 저마다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When I was there, Cleveland was the largest city. In Ohio, Cleveland is no longer.
제가 있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크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인구수나 발전한 걸 보면 이 콜럼버스가 지금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세 도시 모두 최고라고 주장할 만큼 각각의 특징이 잘 있어서 어느 도시가 오하이오주를 대표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콜럼버스는 주도로 원래 행정 중심지였고요. 또 유명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중서부 주들과는 달리 오하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농업과 함께 공업이 꽤나 발전한 주다. 폴라 히키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It's a mix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That's what it was when I was there, when I lived there.
제가 어릴 때는 철강업과 제조업 분야도 아주 발달해서 세계적인 공업지대 가운데 하나였죠. 하지만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처지면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비록 과거의 명성만큼은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철강, 고무, 유리, 세라믹, 기계, 항공 부품 같은 제조업은 오하이오 주의 주력 산업이다.
It's now basically shut down because again a lot of our manufacturing
has moved out of the country. 오하이오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떠나고 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장하는 곳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신 번잡한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가로움과 정서적 여유를 오하이오주에 가면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I think that the people in the Midwest are a lot nicer than the people. And the people in the southern states are very nice too.
중서부 사람들이 좋아요. 물론 남부에 사는 사람들도 좋고 동부에 사는 사람들도 좋죠. 하지만 동부 지역은 이민자가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오면 많이들 겪죠. 다들 바쁘고 정신없고 길을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누구를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중부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 아니니까 한가하고 편안하고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하이오가 시골은 아니에요. 이 클리블랜드나 신시내티 같이 조금만 나가면 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도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싶으면 저는 오하이오주를 찾게 됩니다.
네, 오하이오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은요, 이 오하이오주가 미국 정치에서는 꽤 중요한 주로 손꼽히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크진 않은 주인데요. 하지만 인구가 제법 많은 데다가 공화당하고 민주당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표심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격전지로 통하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정치판에서는요, 이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가 또 오하이오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오하이오주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는데요. 네. 예,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오하이오주에서 지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하이오주입니다.
네, 이 오하이오주는요, 정치적으로 또 하나 아주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오하이오주가 고향인 대통령이 무려 7명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20세기 초반 대통령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윌리엄 태프트, 제임스 가필드, 이 워런 하딩 등 이 미국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대통령 이름이 대부분인데요. 네. 예, 한때 이 오하이오주가 동부와 서부, 또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이 중부권으로서 미국 정치 핵을 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오하이오주의 정치적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하이오주의 25센트 동전은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오하이오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옛날 비행기 한 대와 우주인 한 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I know that Ohio claims flight. It says flight because of Dayton, Ohio, because the Wright brothers were from Ohio too. Yeah, the Wright brothers were from Ohio.
네, 이 비행기는 1903년에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난 비행기 플라이어입니다.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인데요. 이 라이트 형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오하이오주 데이튼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럼 동전 속에 새겨진 우주인은 누군가요?
예, 인류 최초로 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도 이 오하이오주 사람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오하이오 사람이고요. 또 달에 제일 처음 간 사람도 오하이오주 사람이라니까 이 오하이오 사람들 자부심 대단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폴라 히킨 씨가 귀띔해 준 건데요. 미국인 최초로 이 우주 궤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던 존 글렌 상원 의원도 역시 이 오하이오주 사람이라고 하네요.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하이오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사추세츠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위드 유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i, Stranger. Hi, Stranger입니다. I was at Crate and Barrel, an American chain store specializing in housewares, furniture, and home accessories to buy my newlywed friends some kitchenware. 제가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생활용품 가게인 Crate and Barrel에 갓 결혼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토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i, Stranger. Listen carefully.
Hi, Stranger.
Hi. I'm back. Okay.
Were you gone for a while?
Yeah, I usually just work like twice a month.
That's why she said Hi, Stranger.
Why isn't this working?
You know what, if not? Don't worry about it too much. Yeah. We'll let it go.
제가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른 뒤 계산대에서 돈을 내려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가게 매니저, 그러니까 지배인이 계산대 직원인 토니에게 Hi, Stranger! Hi, Stranger!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Hi, I'm back! 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Were you gone for a while? 오랫동안 어디 갔었나 봐요? 라고 말했더니 토니는 I usually work just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만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said, that's why she said hi, stranger. 즉, 그래서 매니저가 토니에게 hi, stranger 라고 말한 거군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hi, stranger인데요. In America, when someone says hi or hello, stranger, it means you want to say it's been a long time since you've met that person.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정말 오래간만에 봤을 때 너 정말 오랜만이다 하는 의미로 Hello, Stranger 라는 인사를 합니다. Stranger, S-T-R-A-N-G-E-R Stranger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어서 Hello, Stranger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못 봤다는 의미로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네 라는 의미로 이 Hello, Stranger 라고 하는 거죠. It's the same as saying Long time no see. What have you been up to? Why haven't I seen you or welcome back? Also, we often say to someone that we don't see enough, Don't be a stranger. Meaning, please keep in touch or come visit more often. 네, 또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연락이 뜸한 사람에게 Don't be a stranger 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연락 좀 하고 지내자, 자주 좀 보자는 의미로 말할 때 이 Don't be a stranger 라고 표현합니다. Hello stranger,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i stranger.
Hi. I'm back. Okay.
Were you gone for a while?
Yeah, I usually just work like twice a month.
That's why she said hi stranger.
Why isn't this working?
You know what, if not, don't worry about it too much. We'll let it go and then...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i, Stranger. 정말 오랜만이다. Hi, Strang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칼라 브루니의 You Belong to Me 골라봤습니다.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and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till your dream appears.
be so long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the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1년 8월 13일 오늘. 독일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높이 2m의 베를린 장벽이 설치됩니다.
At midnight on August 13th, 1961. East Germany began building an ominous barrier to divide the communist East.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로 된 이 장벽에는 철조망이 쳐졌고 철책에는 전류가 흘러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12년 전인 1949년 동독 정권이 수립되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독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술이 좋은 노동자들의 탈출이 늘어나자 동독 정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두 달 전인 1961년 6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베를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말하자 동독 사람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동독은 1961년 오늘 동독과 서독 사이를 갈라놓는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이후 1989년 11월 붕괴될 때까지 약 28년 동안 동서 대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10년 8월 13일 오늘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0년 영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병원은 어둡고 더러웠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한 드물었습니다. 이에 나이팅게일은 정규 간호 교육을 받고 런던에 있는 한 병원의 간호부장이 됩니다. 이후 1854년 크림전쟁의 참상을 본 나이팅게일은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터키로 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밤낮으로 치료합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은 영국 의무대의 청결과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고 의료 효율을 증가시켜 광명의 천사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고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하는 등 국제 의료 구호 활동에 힘써온 나이팅게일. 그녀는 1910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